영원히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빛은 감출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밤이 되면 이런 등잔 불을 사용해서 어둠을 밝혔습니다. 진흙으로 빚은 작은 등잔이지요. 여기 안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심지를 넣어서 불을 붙이면 주변을 밝히는 등잔불이 됐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바닥에 두기보다는 이렇게 등잔대 위에, 이스라엘 등잔대를 못 찾아서 조선시대 호롱불 등잔대, 이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넓은 데에서는 벽에다가 이렇게 등잔대를 위에 여러 개를 두어서 주변을 밝히는 그런 걸로 사용했지요. 언덕 위의 마을은 감출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간혹 언덕 위에 있는 교회들은 다 밝히 드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감추거나 침대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등잔불을 누가, 아니 그릇으로 덮어서 빛을 안 비치게 하고 침대 밑에 안 보이게 두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그래야 온 방에 빛이 비치겠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과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전 존재로 담고 있는 등잔불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등잔불이 절대 그릇을 덮어두지 마라, 침대 아래 두지도 마라, 등잔대 위에 올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잔대 위에 놓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뭔데? 난 완벽하지도 못한데. 아, 이렇게 드러나다가 남들에게 오히려 마음에 어려움을 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해서 때로는 겸손이라는 마음으로 그릇으로 딱 덮어두거나 또는 침대 밑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에서 간혹 방송인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수많은 팬들 앞에, 수많은 국민 앞에 이야기했을 때 앞으로 자기의 말과 행동에 상당한 책임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그가 살아가야 될 많은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한 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의 저 결단, 저 용기,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됐습니다. 등잔대 위에 서는 삶,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언젠가 한번 한림 쪽에 가서 주유소에 들어가 기름을 넣을 때가 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가득 넣어주세요. 이 짧은 한 문장, 가득 넣어주세요. 그러자 기름을 넣으려고 했던 분이 갑자기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안교회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기의 전율이 촥 흘렀네요. 더 공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무심결에 하다가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좀 들어본 목소리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참 정확한 예민한 귀를 가진 것 같아요. 딱 알아보시고 제가 이렇게 양복도 입지 않고 그냥 편한 옷으로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알았어요. 등잔대 위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한 번은 중문에 갔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약을 사러 약국에 들어갔어요. 약국에 들어가서 어디 어디가 불편해서 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약사분이 딱 보시더니만 유목사님 이렇게 알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제주에서는 저는 등잔대 위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어쩌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영적인 책임감, 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일종의 영적인 책임감, 또 신앙적인 저의 경계에 깨어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면 좀 더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오고 좀 더 내가 행동하기에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그 어떤 것들이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영적인 가치와 비교할 때는 우리에게 그 영적 책임감이 더 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 앞을 보면서 우리말 성경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이 땅에서도요 영원한 비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한 말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적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참 깊이 공감되는 말이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여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내 말에 속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그를 속이고 안전하다 여기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작은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불러오고 하나의 속임수는 더 많은 속임수를 동원해야 되는 이 삶이 그러므로 속이려 하면 삶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정직이 최고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죠. 등잔대 위에 놓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담스러워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내가 가게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릇을 덮어두고 침대 아래에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릇은 사라지고 침대는 치워지며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좀 생생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의 참 자아를 영원히 감춰둘 수 없다. 머자나 본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성경은 본모습인데 우리는 일상에서 뭐라고 하죠? 본색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죠.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종교의 가면 뒤에 영원히 숨을 수 없다. 내가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하게 내가 받은 것처럼 여겨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라는 가면 뒤에 잠시 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 서느냐? 아니면은 거짓으로 점철된 종교인으로 서느냐입니다. 머자나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은밀한 데서는 이렇게 속삭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전할 수 없다. 잠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속삭이며 한 말을 온 동네에 대고 다시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속이려 하면 삶은 참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진실하면요, 삶은 단순해집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은 계속 자기 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 대한 실망감과 공허함, 허무함을 견딜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겉과 속이 투명한 삶은 자기 분열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이 들고 삶의 가치와 보람이 느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다 사라지고 왜 예수님의 가르침만 우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앞으로도 뒤로도 너무나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명절을 앞두고 혹시 여러분이 정직하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서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중국산이고 폴란드산이고 또 뭐 여러 다른 나라의 원산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국내산으로 하면 그냥 잠깐만 내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이 대목에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기를 쓰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커야 되는데 거의 막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것이 내가 조금만 내 양심을 잠시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잠시만 내려놓으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당장 내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생기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사람을 속인다 생각하고 하나님은까지 속인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 일을 할 때가 있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은 드러난다. 감출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서건도를 아십니까? 서귀포 강정 부근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위성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위성사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쪽, 북쪽에 보면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이 저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서쪽 해안가에 보면 강정포구가 있고요. 그 바닷가 이 아래쪽에 보면 범섬이 있습니다. 야,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형태인데요. 그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이 바로 서건도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제 섬이죠. 저 해안가에서 섬까지 한 300m 정도 거리가 있는 비교적 해안가에 가까이 붙어 있는 섬입니다.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두 번 바닷물이 빠지면 어떤 풍경이 일어나느냐? 섬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섬으로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제주도에 30년 이상 사셨는데 오늘 서건도를 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 놀라운 이야기죠. 하루에 두 번씩 물이 빠지면 감춰져 있던 길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은 이 서건도를 썩은 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했던 유래가 있는데 언젠가 물길에 고래가 막혀서 죽어서 썩는 냄새가 오랫동안 그 섬에서 났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썩은 섬이다 불렀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섬 앞에는 하루에 두 번 들어갈 수 있는 바다가 갈라짐 현상에 있는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 전에도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2025년 시간대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섬 안은요, 섬은 되게 조그만해서 섬 안은 이렇게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데 예, 불과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섬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아담하고 작은 예쁜 섬입니다. 예,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 명절에 저기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자, 거기 섬에서 보면 범섬이 가까이 보이는데 이 범섬이 보이는 바닷가 바위 중에는 악어처럼 보이는 악어 바위도 있으니 이번에 혹시 가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악어 바위 찾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좀 여러 사람이 와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일 수 있다. 그래서 손을 들어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지만 평소에는 바닷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길. 마치 우리네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쉽게 속단하고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열심을 낼 때는 되게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내가 좀 힘들어지고 내가 좀 나태해져서 내가 봉사를 잘 못하고 그러면 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굉장히 끊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삶의 어려움이 와서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면 너와 나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너는 나를 놓았어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항상 이어져 있어요. 때로는 슬픔의 물이 내 삶의 발목을 채우고 때로는 절망의 물이 밀려와서 내 삶을 채우면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이어져 있고 또 일정하게 고난 속에서 삶의 바닥이 드러날 때 너와 나는 이어져 있어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바닷가에 가서 마른 모래를 제 손으로 움켜잡았을 때 이게 모래의 입자가 가늘고 고울수록 제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쫙 빠져나가요. 움켜질수록 더 빠져나가요. 하물며 모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물을 손으로 움켜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손에 남아있을까요?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새어나갑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이 손으로 만약에 빛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빛이 어떻게 있을까요? 네, 퍼져나가겠죠. 빛이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고여있지 않고 언제나 퍼져나가게 되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별빛이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어쩌면 수천 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내 앞에 도달한 별빛이라고 생각할 때 쉬지 않고 우주 공간을 날아온 그 빛의 성실함에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빛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며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빛이 빛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에 정말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역시 전 치열한 전쟁과 죽음의 그 칼날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빛났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들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죠. 절대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란 그의 존재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있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스며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채워지면 언젠가 이 진리와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서부터 존재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 예배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빛나고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종교적 의무감으로 애를 쓰고 내가 뭐 뭔가를 성취하고 인정받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빛이 말씀의 빛이 그게 나의 사모함으로 내 속에 들어오므로 그냥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국가적 정치적 상황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또 조급해지셔서 이번 명절에 만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친지들, 지인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올바름과 신념을 전하리라는 사명감에 너무 불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비달에 서 있으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친절하게도 여러분에게 이번 명절에 조심해야 될 단어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엄, 탄핵, 서부지법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각자의 신앙이 있고 정치적 소신이 있고 또 정말 너무너무 본인이 기도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곳곳에 갈등과 대립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심지어 교회 믿음의 공동체조차도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들 속에 사람들과의 충돌과 갈등이 난무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좀 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나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심해야 될 단어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취업, 결혼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따뜻함으로 그냥 바라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오래 바라보면 또 무서워하니까 잠시 바라봐줘. 여러분 중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용돈을 주시되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가족 모임에 많이 안 오니까 와준 것만 해도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청년들이 가족 모임에 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얼굴 보고 주는 용돈을 요즘은 얼굴값이라고 합니다. 네 얼굴을 봐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용돈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면 따뜻함이 되겠죠. 이왕이면 좀 공감해 주시고 요즘 정말 많이 힘들다는데 많이 힘들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명절.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월이 1월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첫 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때 민족의 새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 시작됐다 그래서 1월을 유월절로 아예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출발점으로 바꾼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새해를 두 번 주시잖아요. 신정, 구정. 이제 한 달 거의 돼가는데 나 아무래도 원래 제대로 못 산 것 같아. 또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이번 구정 설명절 하면서 새해를 다시 맞이해서 내가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본주의를 위협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양극화다.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계층 간 불균형이 내재될 때 사회 곳곳에는 분노가 쌓여지게 되죠. 그게 위험수에 도달합니다. 미국처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도 왜 화재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왜 그 선진국 국민들에게서 약탈과 방화가 일상적으로 일어날까요? 질서 유지가 없어지는 그 혼란의 시간에 사람들의 내재되어 있는 불만, 즉 심화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잠재되어 있다가 분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자본주의 위협적인 이 양극화보다 더욱더 심각한 양극화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영적인 양극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갈멜산에 엘리야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숫자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편향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은 무려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도 무려 400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만 보면 850대 1의 싸움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져 있죠.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때 850명이 움직이고 있는 그 엄청난 제의 속에 불이 내릴 것 같지만 한 사람 외로이 서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아합이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거짓 선지자 400명이나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아합 왕을 부추겼지만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만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라고 진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끝내고 돌아온 12명의 대표자들이 보고대회를 했을 때 두 명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고 무려 10명의 사람은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항상 시대마다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훨씬 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 시대에 고대 근동과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까지 큰 흉년이 있지만 이집트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육적 기아와 함께 영적 기아는 더욱더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영적인 영양 실조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진 사람은 더욱더 풍성하게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조차 빼앗기리라. 이것은 앞으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영적인 심각한 불균형과 영적인 양극화를 보여줍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걸어가는 빛의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만족하고 최소한의 종교적 의무만을 다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도 말씀의 빛도 없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과 진리의 빛 앞에 자신의 존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거하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빛이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서 내 안에서 샘솟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풍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빛의 사람으로 더욱더 많은 영적인 풍성함을 생명력을 누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냥 최소한의 종교적 의무만으로 그래도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래도 내가 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가니까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내 믿음 하나조차 지키기도 어려운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속에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고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알 수 없네. 여러분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등불이 있다. 이 등불이 등잔대 위에 있어서 방을 밝히는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릇에 덮여 있거나 저 침대 밑에 들어가 있어서 빛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솔직하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밝히 타오르는 등불이시고,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부담되지만 등잔대 위에 놓여서 영적인 책임감과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는 마음이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이미지를 봅니다. 내 삶에 여러 어려운 물결이 차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단절된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으로 어쩔 줄을 몰라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고 다시 신실하게 그 물이 나의 삶의 바닥이 드러나면 오히려 그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길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잠시 명절을 바라보며, 이제 많은 가족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여러 지인들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제가 정말 빛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빛이 되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빛의 사람으로 이번 명절을 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요 참으로 당신의 영적인 불균형에 억울하시마 주님 첨예한 양극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지각과 불신앙의 양극화 속에 아버지 서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빛 되신 주님이 내 속에 찾아와 주시고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의 빛이 내 존재를 변화시고 내 안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비쳐나갈 수 있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빛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1월 정월이 되었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날 새해가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이번 명절은 온 가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들의 만남 속에서 위로와 격려, 축복과 복음이 오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사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거나 말 한마디로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어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